안녕하세요. 여러분, 본문을 읽고 좀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이거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주인이 초대를 세 번씩이나 합니다. 이미 초대한 사람한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오십시오. 초대를 한번 했는데 가서 또 초대하죠. 이게 싫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먹을 것도 많이 차려놨는데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강권을 해요. 이렇게 세 번씩 초대하는 경우가 있나? 근데 초대한 받은 사람이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초대장 가져온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주인이 군대를 동원해갖고 그 동네를 전부 불사르고 이게 무슨 이렇게 이게 저기 향연에 초대하고 초대받고 아주 그냥 주고받고가 굉장히 은혜스럽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폐허된 도시에다가 다시 이제 향연을 차립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길에 가는 사람들 그냥 막 강권해서 불러다가 이제 채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냐? 에? 마치 저기 그 알바라든가 뭐 이제 리볼지 있는데 가다 보면 홈레스들 다 불러놓고 난 다음에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그리고 이제 그걸 손발을 묶어다가 바깥에 내던지고 난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막 저주를 하고 그래요. 야, 이거 무슨 스토리가 이렇게 성서적인가? 그런 훌륭한 질문이 안 생겨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걸 또 성서적,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끄집어서, 이해하려다 보면은 이거 머리에 쥐나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의도가 있겠구나. 이러한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한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설교하십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같이 나눴죠. 예수님한테 대제사장이며 이 백성의 장로들이 왔고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도 행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물론 이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으로 쏘냐 말하고 난 다음에 비유를 들어요. 그때 처음에 들은 비유가 두 아들 얘기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나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일했다. 둘째는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갔다. 기억나죠? 그 부분. 두 번째 비유는 소작인 비유라고 우리가 설교는 다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인들한테 이렇게 세를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수확이 될 때가 돼갖고 이제 세를 거두러 보내죠. 종들을 보내는데 그 소작인들이 세 받으러 온 그 종들을 갖다가 잡아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빗대어서 소위 대제사장이라든가 백성들의 장로라든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니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요걸 이제 빗대어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가 세 번째인데 이것 역시 그런 큰 틀 안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차렸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물론 왕의 잔치인이 많지 고관대작을 초대했을 것이며 처음에는 전부 간다고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날짜가 됐는데 안 나타나니까 혹은 또 한번 그 코르투스로 이제 가서 오늘이 그날이니까 오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쳐다도 안 보고 밭으로 가고 뭐 장보러 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그 사람 초대장을 가지고 온 사람을 갖다가 때려 죽였다. 이게 말이나 될까? 근데 이미 말했듯이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의 잘못을 이미 정죄해 놓은 상태에서 이 비유를 통해 그 죄를 혹은 잘못을 나타내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군대를 동원해갖고 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동네를 불살랐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마태복음 공동체들한테는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살라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깨닫게 되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람, 재미있는 점이 여기는 초대받은 사람 하나하나가 다 못 가는 이유를 대죠.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해 주세요. 그러자 밭으로 가고, 뭐 장사하러 가고, 일하러 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못 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요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유가 좀 더 구체적이에요. 밭을 샀는데 내가 가봐야 된다. 결이소 다섯 쌍, 이제 소를 샀는데 그것도 이제 가 검사해 봐야 된다. 혹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 못 가겠다.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다. 우리가 이걸 이제 학계에서는 이 그 Q라는 공통된 어떤 소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배경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Q는 예수님의 말씀 자료를 그냥 모은 건데 사실 이것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도마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복음 그 말씀이 114개로 되어 있는데 64번째 보면 역시 오늘과 같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미리 초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그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플랜이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하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절했다고 해서 주인이 화를 내지도 않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아마도 도마복음에 있는 것이 더 이렇게 오리지널에 가깝지 않을까 이걸 이제 학자들은 생각해 보는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우리 주인이 당신을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무역 상인을 만나기로 했는데서 문서를 주고받아야 된다. 좀 양해해 달라고 주인한테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좀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한테 가니까 내 친구가 오늘 결혼했는데 내가 향연을 베풀어줘야 되니 좀 excuse me 그런답니다. 네 번째도 이제 가서 하니까 밭을 샀는데 내가 가서 이제 렌트비도 받아야 되니까 좀 excuse 해달라 이래요. 이 종이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러냐? 그럼 다른 데 가서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여기 채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이렇게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악한 모습이라든가 거기에 불끈하는 주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뭔가 신학적인 어떤 한 번 더 꼰 모습이 있겠지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사실은 신약성서가 구약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면은 구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20장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야 되는 건데 거기 20장은 뭐냐면은 전쟁을 나갈 때에 사람들한테 대제사장이 가서 그래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뭐 이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전쟁에 징집 대상에서 빠지는 그런 사람 경우가 네 개가 있어요. 한 사람은 집을 샀는데 아직 집들이를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빠져도 돼요. 포도원을 졌는데 아직 포도원에 소출을 못한 사람. 그 빠져도 돼요. 장가를 들었는데 아직 아내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 전쟁에서 빠져도 돼요. 네 번째로 전쟁이 겁나서 두려워하는 사람 빠져도 돼요. 왜냐하면 그 겁나서 두려워하는 사람 때문에 참여한 사람까지 같이 물들까 봐. 그렇게 네 가지 경우 전쟁이 빠져야 되는 경우인데 바로 이것이 오늘 얘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집을 산다든가 밭을 산다든가 뭐 결혼 준비하는 거 모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도마복음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혼식이라든가 향연에 참여 못하는 거하고는 뭐 두려워하는 건 별차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아마도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신명기 시대 상황, 또 마태복음 시대 상황, 실제 그 기록은 어떤지 몰라도 시대 상황으로 보면 근 천년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변했습니다. 핑계거리가 변했다는 거죠. 후대에 가면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 이게 이제 훌륭한 핑계거리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부 때 얘기인데 소위 땡땡이 치는 학생들 있죠. 어저께 왜 학교 안 나왔어? 왜 과외 활동이 안 나왔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외삼촌 뭐 결혼식 때문에 뭐 이제 이러죠. 근데 그 여러 번 쓰다 보면 쓴 걸 또 한 번 쓸 때가 있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마 두 달 전에 돌아가셨잖아. 요즘 우리들이 많이 쓰는 핑계거리. 아, 몸이 안 좋아서요. 아프다 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딸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아들 딸이 뭐 장가 시집 가고 그래서 찾아오면 거기 이거 완전히 상전 아니에요. 예, 거의 손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돌봐야 되니까. 시대와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핑계거리에는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요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신명기에서 아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원이로돼. 근데 내적인 요소는 내가 두려워해서 겁나서 싫어서 그거죠. 핑계될 때 이 첫 번째는 책임 회피를 위하는 겁니다. 책임 회피가 목적이기 때문에 핑계를 대죠. 참여하고 싶은데 일 때문에, 아 누구누구 때문에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혼인 비유, 혼인잔치 비유에는 이런 책임 회피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오래전에 예정된 것이고 그래서 그날 그 시에 향연이 있다는 걸 압니다. 굳이 그 시간에 집을 살 일도 아니고 장사를 하지 않도록 시간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핑계거리 없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사고 포도원을 짓고 결혼을 하고 모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그런 일입니다. 마지막에 두려워서 전쟁에 나가기가 싫을 때 요거는 이제 진짜 이유가 되지요. 내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초대에 응할 수 없는 것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기 싫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가기가 싫어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가기가 싫어서. 근데 그렇게 말하면 책임이 내게 있잖아요.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근데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 응보라고 말하죠. 책임을 댈 때는 핑계를 댈 때는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만 인생사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모든 결정에는,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린애들은 좀 다를지 몰라요. 우리가 어린애들은 잘못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핑계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른들은 핑계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서 들은지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흔히 떠도는 말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핑계도 어떻게 보면은 내 편에서 보면 선택입니다. 핑계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내게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인과 응보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상외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확 일어날까 아니면 10분간 스누즈를 누를까,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 세상에 너무너무 어려워. 저녁 식사 후에 엑서사이즈를 해 말어,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죠. 대학을 선택한다든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가 직장을 선택하는 일은 보다 신중한 일이고 결과 또한 무겁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지쳐갖고 학교를 관둔 적이 있는데 그 후에 그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데 혹은 만회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위치에 서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교수님이 저더러 뉴욕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가서 한 학기만 6개월만 가르치고 오지 그러냐. 난 뭐 내가 지금 논문 쓰느라고 바쁘고 그 돈도 안 되는 거 가서 그것도 6개월만이라니 한 학기 집 떨어져가지고 그걸 누가 해. 그리고 이제 핑계를 대서 안 갔죠. 후에 생각해 봅니다. 야, 내가 그때 그거를 들었으면은 학교 진출이 좀 빨랐을 텐데. 잘했든 못했든지 후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는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 책임을 내가 집니다. 오늘 비유가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교회를 지향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나날이 변모하여지고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위해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